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스데반마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모함으로 스데반을 산헤드린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유대교 최고의사 기구로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을 결의했던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그릇 행해 왔었는지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스데반은 정치 연설이나 교양 강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유태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거룩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결정적인 기회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진술에 분기탱천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거룩된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보다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에게로 회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고 하는 사실은 스데반을 지금 죽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자기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되돌아가 자기 안위를 도모해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외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외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문 57절에서 5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짐승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돌로 처형할 때 반드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어내어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인의 죄를 고발한 증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돌로 죄인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증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증인들은 유대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자신들이 먼저 돌로 스데반을 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이름의 청년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의 방법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인을 무릎 꿇린 다음에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쥐어진 돌멩이로 죄인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돌로 쓰러진 죄인의 가슴을 찍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죄인에게 던지게 됩니다. 결국 돌 세례를 받은 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본문의 스데반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로 스데반을 치기 위해서 벗은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 제일 앞쪽에, 다시 말씀드리면 돌에 맞는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머리를 돌로 치고 두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가슴을 돌로 찍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 세례를 퍼부음에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드리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마지막 모습도 사울은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혈 유태교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누구든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3절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총 60절로 이루어져 있는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장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긴 장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긴 만큼 사도행전 7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대단히 많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했던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재판한 산헤드린 법정은 총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는 물론 방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는 고발자, 거짓 증인들, 재판관들, 방청객들을 합쳐서 최소한 100여 명 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사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스데반을 죽이기를 결의하고 실행했던 그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 모두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발자의 이름도 거짓 증인들의 이름도 재판관이나 방청객의 이름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 희한한 것은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사울만은 이름이 밝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경륜이 깊은 유대교 원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가려져 있는 데 반하여 유독 그 청년의 이름만 공개되어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바울이 된 바로 그 사울입니다. 이를테면 사울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새파랗게 젊은 청년인 사울 그의 이름만은 공개적으로 거명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최초로 나타나는 사도행전 7장과 사울의 회심장인 사도행전 9장 사이에는 사도행전 8장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잠시 사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개인 행적을 추적하면 사도행전 7장은 사울의 회심장인 사도행전 9장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도행전 7장이 유독 사울의 이름만 공개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토록 장렬하게 죽음마저 무릅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증언처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그 자체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동안 해오던 대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영상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분명히 일행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울 한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고 유독 사울의 이름만 공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사울이 주님을 핍박할 때부터 주님의 대적자로 살 때부터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고 그를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을 위해 이처럼 오래전부터 역사하신 예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은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초대 교인들의 이름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독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만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달 전에 해당 본문을 묵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입성한 사울은 즉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태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울은 유태교를 배신한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에 걸친 경건 훈련 후에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누구도 사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의 회심을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미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던 바나바의 신원 보증에 의해서 사울은 겨우 예루살렘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교 신봉자들도 배신자인 사울의 목숨을 노리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고향에서 무려 13년을 집거해야만 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불현듯이 낙향해서 무려 13년을 집거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실패자와 같은 사울을 새로운 인생길, 즉 목회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안티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목회에 관한 한 전혀 무경력자인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최초의 세계 선교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첫 번째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서마다 사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인생 무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던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존재치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해당 본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익명으로 처리하면서도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을 거명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은 이유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대적하던 그 시절에 성령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그의 인생 앞길에 바나바를 미리 예비해 두셨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 해당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성령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신비스럽게 역사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나중에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악랄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가장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핍박하고 있을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 인생 앞길에 바나바를 미리 예비하시는 은총을 베푸셨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스테반의 순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하심으로 결국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을 때에 어찌 그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바쳐드리는 사도 바울로 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 앞길에서 이 세상 무엇이 위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기근도,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심지어는 참수형까지도 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님의 대적이었을 때 그를 위해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시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숱한 바나바들을 우리의 인생 앞길에 포진시키셨고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을 연출하셨기에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신비롭기 그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동터오는 눈부신 태양이 신비롭고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황혼이 신비롭고 봄이면 어김없이 땅에서 피어오르는 온갖 꽃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신비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비록 태양이 떠오르지 아니해도 폭풍이 몰아쳐도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신비로운 섭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당신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펼쳐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뒤에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말 깊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토스는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와 지식, 그분의 신비스러운 판단과 섭리와 능력을 이 세상 어느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찌 우리의 삶이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행이 함께 있었음에도 그 홀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신비로운 섭리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 속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얼마나 신비롭게만 여겨졌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신비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아가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세움받았던 스테반이 대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시적인 업적이나 성과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고작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돌 세례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것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철저하게 실패자 중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을 3분의 1이나 기록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그가 없었던들 사울의 회심도 사도 바울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돌에 맞아 죽었을 망정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스데반은 오늘도 우리를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길잡이로 살아 있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영원한 복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55절에 의하면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건을,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실패도 아니며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연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던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신비의 우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재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신비의 운물로 엿보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 부르는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음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을 참수형에 처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과 바울이 비참한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영원히 죽은 영원한 실패자요, 스데반과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신비의 운물로 엮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